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호스아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내가 이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같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국력이 강해지고 아마샤 왕의 왕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소금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만명을 물리치며 승리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런 후에 아마샤는 8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만나서 뭐 회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5장 13절에는 여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가 에돔과 전쟁할 때에 그냥 자기들의 군사들만 가지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사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군대를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전쟁에 참여할 왔는데 전쟁에 참여해 보지도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가면서 심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유다 성읍을 습격해서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합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마침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주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신들이 강한 나라 에돔을 물리쳤기에 북이스라엘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남유다 왕 아마샤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만 명을 물리치면서 에돔 땅 셀라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셀라를 욕드엘, 즉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임을 알고 있는 아마샤인데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이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전쟁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가 전쟁하면 하나님이 도울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고 해도 자기가 전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쟁하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하러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더더욱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한 것은 아마샤의 교만이 표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0절에 남유다 왕 아마샤가 선전포고를 하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우와 같은 이야기로 답변을 합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동물이나 식물 등을 사용해서 교훈을 주는 우화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레바논 가시나무는 가시가 많고 비늘이 달려있는 초목입니다. 작은 잎사귀가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달려있고 머리카락같이 길고 뾰족한 가시만 있어서 나무에는 그늘이 생기지 않는 식물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는 하지만 열매는 사용하지 못하는 나무이고 가시도 많기 때문에 꽃도 꺾기가 어려운 식물입니다. 이에 가시나무는 언제 사용이 자주 되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여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남유다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바논 백향목은 높이가 30m나 되고 수명이 1000년이나 되는 나무여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에서 백향목은 영광이나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자기들은 레바논 백향목인데 이 쓸모없는 레바논 가시나무가 영광스러운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사돈 관계를 맺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남유다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았다고 하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협박처럼 강력한 말로 대응을 했지만 11절에 보면 남유다 왕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13절을 보면 남유다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과 성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무참히 패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마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는 않았고 산당을 제거하지도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유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샤는 하나님의 힘으로 에돔을 물리쳤는데 에돔의 신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정복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까지 한 사람이 에돔의 신이 멋있어 보였는지 뭐 좋아 보였는지 아무튼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에돔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영적인 생활을 멈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마무리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샤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샤 왕에 관한 이야기니까 왕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보통 누구누구 왕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샤 왕에 관하여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 특이하게도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잡혀갔고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야 남유다왕 아마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아스를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아마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변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임용고시를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앞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시고, 또한 이성수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 엄부연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 김의비 집사님, 김흥재 집사님, 진창문 집사님, 김현국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그 밖에 육신이 연약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